사람이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지치기를 해줄 때 나무는 잘 자라죠. 그리고 잘 자란 이 풍성한 나뭇가지에는 이내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하듯이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 사이에는 이제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나무를 가꾸는 일은 항상 행복한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부러질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이번에 왔던 태풍처럼 그 바람의 강도가 더 세면 심지어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갈 만큼 큰 태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의 둥지들은 다 허물어지고 열매를 거두기 얼마 남지 않은 무렵에 불어닥친 태풍은 모든 기대했던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여름철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에는 잎사귀가 우그렇게 타들어서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병충해의 피해를 입어서 잎이 또 시꺼멓게 다 타버리기도 하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부부는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랑이라는 나무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느 순간에 그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내는 어떤 순간에도 남편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고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아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지켜주어야만 되는 이런 중대한 부부간의 대의와 의무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단 한마디로 지난주에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한마디로 말할 때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라는 헬라어 단어 아가파테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이기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 것을 볼 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아내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강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연애할 때나 신혼 때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아가파테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남편들은 이 거룩한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버림으로써 아내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평생 자기의 삶에도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무조건적이면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복종이 먼저인가? 희생적인 사랑이 먼저인가? 이것을 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항상 존경함으로 즐겨 복종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내를 배려하고 돌보고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도 없는 부부는 이미 성경에 말하는 부부의 대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부부라고 이름 지어진 그 이후부터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대의 허물을 끊임없이 가리워주고 서로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매너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나가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복종할 만할 때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이 그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하는 걸 봐서 내가 사랑을 해주든지 내가 희생을 해주든지 도와주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서로 각자의 조건과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들어서 부부간의 대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성향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애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신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논리,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것이 바로 내 고집이고 내 주장이고 내 자존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는 감정적이고 나가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이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가서 육체적으로까지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는 극단으로 가버리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인 불순종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인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 안에 있는 사랑을 더 강렬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지었어요. 남자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철저한 복종을 보일 때 남편의 마음속에 사랑이 막 배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남편을 디자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배려함으로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남편을 향한 존경과 신뢰와 그리고 그 복종의 성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남편은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존경과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서로를 향한 희생이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이러한 모든 창조의 섭리와 거룩한 의무와 성향에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혼란. 그래서 사랑하지도 복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죄악의 유전자들이 부부 안에 각자 속에서 활동하면서 결국 부부 사이의 균열과 분리를 부추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부부 사이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왜 여자들은 그 사랑에 신뢰를 보내고 감동을 받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별로 없는데 두 자매들 잘 들으세요. 연애할 때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 결혼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미리 와서 기다려준다든지 어떤 메뉴를 고를 때 혹은 뭐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할 때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먼저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지를 연애할 때 살펴보세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남자. 아무리 외모가 매력적이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간혹 자매들이 이런 착각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하고 자기 남자 애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야. 너무 혼자 있을 때 외로워 보이고 우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어줘야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고 결혼을 합니다. 명심하세요. 결혼은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혼자 있어서 지금까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둘이 돼서도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매를 만나기 전까지 그 형제가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그 자매까지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성경적인 남편의 자격은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내 될 여인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여인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야 되겠죠. 밝고 정직하고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남을 돕죠. 자신도 없고 우울하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컨트롤해요? 자식들을 컨트롤해요? 불가능한 일. 결혼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이 결혼 후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증으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술했습니다. 25절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헬라어 하기아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여자들 가운데 아내라고 불리우는 여자는 남편에게 유일한 특별한 여자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남자에게 속한 여자는 오직 한 여인뿐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여자로 인식되는 유일한 여인, 아내는 이 세상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다 그 여인들을 밀쳐내고 그 중에 특별한 한 존재로 구별해서 내 옆에 존재하게 한 그런 여인, 특별한 여인, 구별된 여인.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했듯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가 아니라 그런 여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내게 있어서 유일하게 여자라고 인식되는 그 여인이 아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헬라어 카다리사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부정과거로 문자적으로 보면 씻음을 받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계속적인 경험이기보다는 이것은 단회적인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죄로부터 그 불결함에서 단번에 이렇게 건져내셨잖아요. 마치 음탕한 고멜과 같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창녀 같은 우리를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모두 더러운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품어야 될 사랑의 완성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7절에도 세우다라는 헬라어 파르스테스라는 단어는 신부를 이 신랑 곁에다 내세우는 옆에다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는 신부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업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복종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부가 왜 아름다울까요? 온전하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순간까지 순결과 정절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는 보석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와 신부됨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거룩과 순결이에요. 이 신부됨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순결을, 그들에게 순결을 회복하도록 그 죄악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이에요. 순결하지 않은 성도, 순결하지 않은 교회가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교회들이 두 조각이 나고 목사가 멱살을 잡혀서 끌려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예증을 통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후토스 오펠루신이라는 말은 25절에 언급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의 성숙과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채워주고 제공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남편의 기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셨듯이 모든 남편들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내를 더욱 성숙하고 아내를 발전시켜주고 개발시켜주고 아름답고 건강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더 형편없는 모습의 딸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장인과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사위나 형부 혹은 제부에게 내 누이가, 내 언니가, 내 여동생이 시집을 가서 정말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됐고 더 행복해졌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더 안정되고 성숙하고 자신감과 그리고 깊은 남편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여러분과 결혼한 아내가 여러모로 더욱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졌고 고결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자신감에 넘쳐있고 마음은 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결혼하기 전까지의 어떤 심성, 인격, 외모는 그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아내의 모습, 내면이든 외면이든 그것은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갖고 오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내의 몫이에요. 하지만 결혼 후에 이 사람의 내면과 정신과 성격과 어떤 정서의 감정의 문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남편의 몫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나와 결혼해서 정서적으로 더 악해지고 인격적으로 더 뭐가 나고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남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로 하여금 더 아름다워지게 해야 돼요. 이건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내의 심성, 내 아내의 인격, 성품, 정서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결혼한 다음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아름다워지게 해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로 하여금 더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마음이 더 선하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그 신부의 자태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남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결혼했다는 그 결혼해 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남편은 그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 아내를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될 그리고 그것을 리더해 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이 자라고 아내의 경건이 자라고 그녀의 영혼과 내면의 고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남편들의 영적인 외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언제나 지친 아내의 얼굴, 굵어가는 손마디, 거칠어져가는 피부를 보고 또 퉁명스러운 무표정한 말투들을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들을 때 남편들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내를 이렇게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고생고생하고 그 험한 세월 살아오느라고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이 여자가 왜 점점 이렇게 변해가? 이렇게 아내를 타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듯이 오늘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면서 보내온 세월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미움의 생각과 서운한 마음들을 돌이켜야 되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 다 나 때문인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듯 가장 훌륭한 남편은 그의 가장 아름다움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진 넥타이 메고 옷 말끔하게 차려입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아름다운 남편은 그의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자기는 번지르르한데 아내는 다 죽어간다.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0점짜리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입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잘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습니다.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남편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언제나 아내는 고독과 그리고 괴로움과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아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병들어간다면 그 남편은 마이너스예요. 낙제의 점수의 남편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밖에 나가면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0점짜리 남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임을, 출세보다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어떤 지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때 들으셨어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식을 따라라는 말, 아내에게 육체적으로나 아내가 감정적으로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민감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은 내 감정이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내들이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편들에게. 그래서 첫째, 자상하고 사려 깊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을 이기적인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희생함으로 온전한 결혼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부부와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내와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느냐,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줄 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겠죠. 둘째, 기사도를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영적인 또는 지성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자 배우 최진실 씨가 왜 자살을 했습니까? 두 아이의 성까지 자기의 성으로 바꿔가면서 억척같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건데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외롭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독 속에 남편은 뭐 이혼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고 연약한 그릇이었는데 자기는 깨어져 가고 있고 금이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두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중압감 그러나 자기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깊은 아픔 그것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한 게 아닌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연약한 그릇임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이런 말이 나와요. 힘이 없고 무력하고 두려움에 떠는 바벨론 군대를 누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여인에게 비유해서 여인. 그러니까 여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력하고 두려움에 잘 떨고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여인의 존재들을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여성보다 강하게 남자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연약을 보완하고 그래서 남편과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뭡니까? 언제나 기사도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아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 차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래요. 하나는 새 차를 뽑았을 때 아내가 개념 없이 문 열다가 옆에 문에 부딪혀가지고 새 차 기스날까 봐 얼른 내려가지고 문 열어주는 경우 또 하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태울 때 이 두 경우만 문을 열어준대요. 좋은 얘기가 아니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문을 먼저 열어주고 아내가 하기 힘든 일들 언제나 도맡아서 척척 해주는 이런 기사도 정신. 그러면 아내의 존경은 따라오겠죠. 따라오겠죠. 단 아내 여러분 지나치게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절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움직입니다. 에? 저를 비롯해서. 에. 남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항상 쓰레기 알아서 비워주고 알아서 문 열어주고 이렇게 남자들의 생각에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지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계약을 어떻게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 남편에게 정중하게 부탁해 보세요. 왜 그걸 자존심 상해 하세요? 아니 그걸 말해야 하냐고. 아 말해야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아내들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분 곁에 두셨어요. 부려먹어요. 부려먹어요. 마지막으로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다 성경에서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귀히 여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내를 존중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생명의 은혜라는 단어는 결혼을 뜻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동료로 생각하면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결혼의 동등한 반려자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아내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주고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열심히 야구장에 따라가 주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안 따라가는 거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야구가 싫어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따라가 준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축구장에 혼자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결혼을 했어도 아내의 관심사,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의 취미를 개발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아내를 향한 남편의 노력이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편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아내와 바람직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못을 박아놓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이 연합이 깨질 때 부부는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부부는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이 깊을수록 부부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다는 의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게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이 남편의 대의를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행복해지는 것이냐? 결국은 그것이 아내에게로 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또 있어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 오늘도 마귀는 수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부부를 이간하고 부부 간에 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부부 간의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음의 가정일수록 더더욱 이 마귀의 이와 같은 교묘한 부부간의 이간과 이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은 더 치열합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의 영적인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그 부부는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존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과 아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 신혼부부들이나 혹은 결혼할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두 사람만 깨가 쏟아져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 절대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두 부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두 부부 사이에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장인도 장모도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이 두 부부 사이에 꼭 계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두 부부는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꽉 붙들고 도무지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사랑하면 살아가게 하는 이 행복의 트라이앵글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다른 이런 그 가정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냥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지는 법 대화는 이렇게 하세요. 뭐 남편이 매일 저녁에 뭐 부부 십계명 이래가지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합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따로따로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부부간의 많은 갈등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밀쳐내고 우리끼리 놀러다니고 우리끼리 뭐 재미없고 우리끼리.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둘 사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려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어제 그렇게 줬던 남편이 내일 원수처럼 보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여우처럼 보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휘틀어버리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어떤 사이도 원수가 돼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없는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부부간이 행복한 가정들 목사는 심히 걱정합니다. 그런 가정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고 그 행복이 언제 깨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부부간의 금술과 평안과 행복은 부부간에 다가올 갈등의 전주국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노력하시는 부부들이 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히랍신화에 보면은 히랍신화인가요? 끼프로스라는 나라의 피그마리온이라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로 조각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황후를 고르는데 어떤 여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늘 조각이 된 그 여인을 보고 네가 당신이 내 아내였으면 너무 좋으려만 하고 맨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그 조각한 여인을 마치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신이 그것을 보고 감복을 해서 그 대리석으로 조각한 그 여인 조각이 정말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리온 효과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쁘다고 자꾸 해주면 정말 이뻐진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존경하겠습니다.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신화에서도 그런 지성임은 감천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짝지어서 만나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옳지 않은 부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 그런 것을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됐어,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한다. 그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문제는 포기하는 거죠.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래.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 그냥 생긴 대로 살자 하고 포기를 하니까 거기선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리니까.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이렇게 하고 자꾸 돌아서버리니까 그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도, 발전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부로 만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시 아름답게 만나야 될 부부들이 아닙니까? 물론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부부인 것을 잊어버리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지난주에는 아내들에게 드린 말씀, 오늘은 남편들에게 드린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아, 이것이 부부간의 대의로구나. 자주자주 이 말씀을 펼쳐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뜻을 다시 새기시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정말 두 부부가 영적으로 벗이 되고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한날 한시에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둘이 함께 사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 미래의 부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